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신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26장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죠. 엔게디 굴에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보다 또는 낮잠을 자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장소였죠.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그때 병사들은 죽이자고 했지만은 다윗이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살려보냈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유사합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약간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십 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발을 듣자마자 바로 사울 왕은 벌떡 일어나서 또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사울의 왕국. 이 두 나라가 대립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두 나라는 서로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야 다윗의 왕국이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관계죠. 근데 문제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릴 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까지 다윗은 쫓겨다닐 겁니다. 지난번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 완벽한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은 똑같은 이유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사울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까지 다윗은 도망 다닐 겁니다. 또 온 백성들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도 알고 있고 소문이 퍼져나가서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사울 왕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 사울 왕국 편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사울에게 아첨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어쩌면은 멀리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당장 이 현실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보고 깨달아야 할 말씀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날과 그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기에 우리가 치중을 해서 여기에 마음을 주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당장 내일이라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은 이 십 사람들처럼 다윗을 함부로 고발하거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속히 예수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닐 거야 흥청망청 살다가는 어느 순간 바로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십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되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드러내어놓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래도 좀 지켜야 될 텐데 다시금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십 사람들의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서 일어나서 그 죄성이 바로 촉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또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죄에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에 들려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가는 악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없으면은 죄악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자꾸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갑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의 영역에서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은 죄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통제를 받느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이르는 거 아니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사울을 자꾸만 충동시키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이겨낼 수가 없죠. 세상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충돌을 하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하는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막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도록 반응을 하도록 충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못하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신고가 들어오니까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어서 엿보니까 사울이 정말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고 있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비셋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모든 병사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불침번을 세우는데 그 불침번도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2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가서 보니까 사울의 잠자고 있는 머리 곁에 창이 땅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창은 그동안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손에 들고 던졌던 창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내 칼을 쓰지 않고 사울의 창을 그냥 들어서 내리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24장에서는 동굴에 갇혀 있었죠. 혹시 사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동굴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이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그 병사들을 동굴에 가둘 수가 있죠. 지금은 막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고 도망을 가면은 그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가 주어졌을 때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지르죠.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곁에서 막 설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위기에 빠졌었습니까? 이 한 번으로 끝을 냅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콤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적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비새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척 눈만 딱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눈 감고 있고 아비새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단호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한 번 일어나든 두 번 일어나든 아니 세 번째 일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동굴에 있을 때는 사실은 죽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죽이고 도망갈 수 있는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윗이 행동을 하는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게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때 통과를 할 수 있으면은 두 번 다시 이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상황이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똑같은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 정욕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일어섰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의분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군사를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환경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해서 일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해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드리고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 조금씩의 쌓이는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하나 일으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들려서 일해나가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내 성품이 완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시키고 때로 힘들어하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시간을 걸리게 하는 이유는 연단시키는 거죠. 사실 이 사건도 다윗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보다도 아비새 유혹이 아마 더 큰 위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안 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노했으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안 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상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갈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 나갈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힘으로 할래? 아니면은 내가 주는 힘으로 할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려면은 지금 나는 내 걸 내려놓아야 되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또 오랫동안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네 아이들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게 맡길래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주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키워달라고. 그런데 모든 일들에 다 간섭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물어야 하고 내 혈기대로 반응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평소에는 교회 나가게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학원에 보냅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욕심대로 아이들을 좌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다윗은 지금 보좌에 앉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죠. 다윗은 이 본문에서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까지 도망을 다니 할지는 모르지만은 손을 다 내려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긴긴 싸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성도의 입에서 마음을 담아서 나오는 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섰다 넘어지기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성도가 이제 살길 하나를 딱 붙잡습니다. 그 살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수많은 역경들을 이기고 또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만일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순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철저하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엔 힘든 환경들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어느 한 단계를 이미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빨리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그러죠. 이미 하나님만이 보이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는 내가 왕이든지 내가 벼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어도 감사하고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랜저를 타도 감사하고 조그만 차를 타도 감사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만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만을 내가 가까이에 모시고 살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벼룩과 같은 나를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나는 벼룩이어도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저 괜찮습니다. 저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주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도 압니다. 원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길 사람이다, 승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귀도 성도를 보면 딱 알죠.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네들도 잘 압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원수도 압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결국 어떡합니까?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갑니다. 자기 길로 간다 그랬죠. 사울을 따라가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또 도망쳐야 하는 그 길로 스스로 그 길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늘 충돌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 의지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성도는 때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해결되는 것처럼 다가올 때에도 그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